네, 느헤미야서에는 성벽 재건 중에 두 번의 방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는요,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4장이 주일 본문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4장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벽 공사가 시작되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방해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집중해도 모자를 판국에 외부에 계속되는 방해 세력 때문에 백성들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4장 1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또한 과거에 이스라엘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도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현실과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현실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다시금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느헤미야의 선포였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게 되고요, 낙심을 용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벽 공사에 매진하게 되죠. 이렇게 첫 번째 방해가 지나간 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방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 성벽 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태에 이르렀게 됐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건축의 완성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허물어진 틈은요,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겪었던 고난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죠. 그런데 이 허물어진 틈이 남기지 않고 다 연결되게 되면서 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또한 흩어져 있던 군데군데 비어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로 다시 연결되어 한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회복이 완성되기 직전에 대적자들이 다시금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이 위협을 느낀 건 사실상 성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자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속한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지역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연합과 회복을 막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나머지 모든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공격은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로 만나자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만나자.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예루살렘과 또 산발랏이 있었던 사마리아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오노 평지입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나도 가고 너도 오고 우리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굉장히 제안이 좋습니다. 공정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이 오노 평지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대화하자, 우리가 협력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실상은 보호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느헤미야를 실제적으로 해치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묘한 함정이었다라는 거죠. 대적자들의 제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네, 그 중요한 표현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끝내기까지는 내가 결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는 곳은 단순한 건축 현장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마무리되기 직전 지휘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늘 큰 사고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히 선포될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산발랏과 게셈이 똑같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대화하자,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라는 걸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이 악이 크게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작은 것, 서로 뭔가 타협하자, 이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모두 거절하자. 다섯 번째는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6장을 살펴보면 악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지 이 모든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장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 6장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 악의 세력들을 방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이 어떻게 전략을 바꾸게 되냐면 봉인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공식 문서를 봉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봉인하지 않은 그 편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서 그 내용이 순식간에 퍼지게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부풀어집니다. 과장되죠. 그리고 과장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 좋은 사실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실도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좋게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철저히 계산한 전략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내용을 기록을 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가스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앞서 등장한 아라비아의 사람, 이 지도자 게셈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게셈을 가슴으로 이렇게 변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이게 유다 내부에 알려진 사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외부까지 이 사실이 다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부풀리게 되는 거죠. 산발랏은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느헤미야가 정치적 야망을 품어서 왕이 되려 한다라는 사실을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것은 페르시아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느헤미야를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가려는 계략입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는요, 느헤미야가 선지자들까지 매수를 해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와 정치가 뒤섞인 매우 악한 술수입니다. 7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 마지막 문장은 사실상 이 직접적인 협박입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릴 것이다 라고 말했죠? 왕에게 들릴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와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너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너가 반역하고 있다. 라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찍히게 하는 그러한 술수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압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또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지도자를 의심하고 왜곡하고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심리전입니다. 직접적인 대화 또 협력하자라는 제안을 넘어 심리적인 계략까지 펼치게 됩니다. 이 편지는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철저히 계산되어진 악한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공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꿰뚫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대적들이 노린 핵심이 무엇이었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사실 이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가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겨난 것이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생겨난 이 죄악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한번 인간에게 닥쳐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요, 당장의 현실만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주관하시는 분, 자신들의 실제적인 주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이 임하자 무엇을 보게 되었죠? 당장 자신들의 벗고 있는 수치, 연약함, 부족함,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시선을 몰두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물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기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 사람과 환경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게 만드는 그러한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고립시키고 소문을 퍼뜨리고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느헤미야 스스로가 안 되겠다.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스스로 포기하게 하려고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두려움은 외부의 위협보다 마음 안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고 있던 사명을 점점점 놓게 만듭니다. 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아, 너무 고생했어. 아, 나만 손해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공동체들의 손을 놓게 만듭니다. 아,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다니. 어떻게 거기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아, 아무리 내가 투자해도 안 될 것 같아. 자신의 사명과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놓게 만드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무엇이 서게 됐냐면 내가 서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내가 보니까 안 돼. 모든 정죄와 판단을 누가 하게 되냐면 내가 하게 됩니다. 결국 죄인된 모습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손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집으라고 하시면 집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는 인생. 그것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내가 스스로 손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혹시 이 자리에 직분자 또 책임과 역할을 만드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아, 이제는 내려놔야겠다. 1년 동안 했으면 됐다. 아,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 나에 대한 사명, 또 공동체의 조건들,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깊이 다시금 묵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이 사명 내가 만들고 내가 완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대적들은 회유와 심리전이 모두 실패하자 내부로 침투하는 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 10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스마야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10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당시에 운둔하면서 또 신적 계시를 받는 예언자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예언자적 권위를 받는 인물로 여겨졌는데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는 마치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죠.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 오늘 밤이야. 그러니 네가 어디로 숨어야 되냐면 너희 집도 아니야. 또 다른 안식처도 아니야. 하나님의 전, 성소에 가서 숨으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제안이 굉장히 경건하고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렸죠. 실제로 하나님의 전이 외부의 공격,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곳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피난처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조언 역시 치밀하게 계산되어진 함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당시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로 말하자면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당시에 매우 중죄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누구의 뜻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서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 봐봐.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저 사람을 보니 나머지도 다 거짓이야. 이러한 계략을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상황을 곧바로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분별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신실해 보이시고 경건해 보이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실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현실의 두려움 속에 타협하게 하는가? 아, 그래요. 이제 그만해요. 거기까지 했으면 됐죠. 아우, 진짜 사람들이 별로야. 교회가 왜 그래? 아우, 그 사람 왜 그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간사님, 리더님, 우리 신원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다시금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금 새벽의 자리를 깨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느헤미야가 이 정도로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해명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자신을 변호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사람들의 끝을 보십시오. 끝에 가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당장에는 사람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돈을 붙잡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의 완성자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결국 마지막 끝에 가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해명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고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끝에 가면 누가 이깁니까? 끝에 가면 내가 이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내가 이깁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려움과 타협의 유혹이 다가올 때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감정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명의 길 위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영적 공격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진정한 승리는 유혹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사명의 성벽에서 내려가지 않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3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타협과 유혹 앞에서 나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없어서, 두 번째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는 결단이 있게 없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거짓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